요한일서 19번 메시지 신성한 기름바름의 가르침 첫 번째 요한일서는 세 주요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기름바름의 가르침과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입니다.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서신의 첫째 단락을 다루었으며 이 책에 게시된 첫 번째 기본적인 항목인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다루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둘째 단락을 다룰 것이며 두 번째 기본적인 항목인 신성한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다루겠습니다. 기름바름의 정의. 신성한 생명의 교통은 거룩하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기름바름은 더 비밀스럽습니다. 기름바름을 합당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기름바름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신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주는 영의 기능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는 기름바름의 다른 요소들과 성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바름은 복합적인 관유의 기능이며 움직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바름을 처음으로 언급한 곳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거기에는 성막과 제사장들을 기름바르는 데서 사용된 복합적인 관유에 관한 계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한의 책은 구약에 기록된 것을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를 사용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 51절은 하늘에 속한 사다리에 관한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을 언급합니다. 더욱이 계시록에 있는 많은 표적들은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요한일서도 구약에 근거합니다. 이 원칙 안에서 요한이 2장에서 사용한 기름바름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관유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라이프스타디 157부터 163메시지에서 우리는 복합적인 관유의 기본 요소들과 이 요소들의 치수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관유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신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주는 영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사실상 기름바름은 그러한 영의 기능이요 움직임입니다. 기름바름은 매우 비밀스럽지만 또한 실제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관유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대신 요한은 기름바름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만유를 포함한 영의 우리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2장 12절부터 27절까지를 조심스럽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기름바름이 사실상 삼일 하나님이신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주는 영의 인격화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따른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단락입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삼일성이 매우 적극적이고 의미 깊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이 구절들에 대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삼일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성한 기름바름의 가르침은 신성한 삼일성에 관계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삼일성과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는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매장이 삼일성으로 구성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끝에 있는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관계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또한 계시록에서도 삼일성을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비밀스러운 계시록이 삼일성으로 시작됨을 보는데 이는 이 책 또한 삼일성이 기본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성한 삼일성이 성경이 있는 전체 계시의 기본 구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신성한 삼일성이 없어진다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실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오직 16구절만이 비밀스럽고 만유를 포함하고 복합적인 기름바름을 언급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여기에 신성한 삼일성이 있음을 볼 것이며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따라 삼일성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논쟁하는 단락. 이 16구절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이 구절들은 이 서신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락입니다. 요한이 영지주의와 세린티안과 도세티즘과 같은 이단들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저서는 매우 논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되며 그들은 교회 생활을 파괴했고 혼돈시켰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 논쟁적일 필요가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들의 독소에 대항하여 성도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16구절에서 요한은 삼일성에 관한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저술 방식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근거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믿는 이들을 세 범주, 즉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로 분류했습니다. 어린 자녀들. 12절에서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인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칭호이며 믿는 이들의 어떤 특별한 범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2장 1절에 의하면 나이든 사도는 그의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요한이 13절부터 27절까지에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쓴 것을 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믿는 이들의 영적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이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면으로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면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요한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은 믿는 이들을 그의 학생이나 그의 추종자가 아닌 그의 자녀들로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되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고 추종자가 되는 것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이 서신에서 요한은 생명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믿는 이들을 칭합니다. 심지어 요한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라는 더 친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끔 나이든 부모는 장성한 아들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80살이라면 그의 아들은 60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친근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나이든 아버지인 요한은 이 서신에서 모든 믿는 이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친근한 태도를 가지고 그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또한 요한이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관하여 이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죄들을 사함받음. 12절에서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 요인임을 깨달았습니다. 12절에서 요한은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귀한 이름을 믿었으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죄사함입니다. 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죄사함에 근거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인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본 요소인 죄사함을 말합니다. 아비들. 13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의 작은 아이들 중 몇몇은 아비들이고 몇몇은 청년들이며 몇몇은 아이들임을 봅니다. 아비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에 의해 수신인들 중 첫 번째로 분류됩니다. 이 믿는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에 아비들입니다. 알다는 완료시제입니다. 이것은 산출된 상태가 계속됨을 뜻합니다. 이 성숙된 믿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지식은 생명을 체험한 곳의 열매입니다. 요한은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태초는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영원하시고 미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이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런 영원한 그리스도를 생명 안에서 아는 것은 성숙하고 체험 있는 아비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에 의해 속지 않았으며 속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원하고 미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영원하시고 미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아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미리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알은 교리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원하고 미리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자격을 청년들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체험함으로써 아는 이 자격을 아비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아는 몇몇 아비들이 있습니다. 체험으로 주님을 아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아비들이라 불리울 수 있는 자격입니다. 누가 아비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영원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수년에 걸친 생명의 과정에 의해 얻어집니다. 청년들. 13절에는 또한 믿는 이들의 두 번째 범주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한 믿는 이들입니다. 장성하고 강한 이 젊은 신자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악한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들 안에 거하고 역사하여 마귀와 세상과 정욕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양육받고 강화되고 지탱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믿는 이들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청년의 무리가 있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요한이 언급한 믿는 이들의 세 번째 범주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신성한 생명을 영접한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에 의해 수신인들 중 세 번째로 분류됩니다. 요한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신성한 생명의 근원이며 믿는 이들은 그분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거듭남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이 어린 때의 그런 체험적인 지식은 요한이 가장 어리다고 분류한 아이들의 기본 자격입니다. 마치 육신적인 아버지의 아이가 아버지를 알듯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압니다. 신약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낳으신 분을 압니다. 13절에서 요한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그랍사로서 썼다를 뜻합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라포로 되어 있는데 그의 의미는 쓴다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에그랍사가 더 믿을만하지만 흠정역과 다비의 세번역 성경이 채택한 그라포가 문맥을 고려할 때 더 논리적입니다. 사도는 이 서신을 세 부류의 수신자들에게 보내는데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27절까지에서 그는 또다시 세 부류에게 보내지만 모두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확증하는 말씀. 14절에서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다가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이지만 그것은 사도가 전에 다른 서신을 그들에게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 구절들에서 그가 썼던 것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함으로써 요한은 그가 이미 썼던 것을 확증합니다. 14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말합니다. 아비들은 체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이 없습니다. 청년들에 관하여 14절에서 요한은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할 뿐 아니라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는 말은 청년들에 관해서 앞구절에 기록된 너희가 이기었음이라를 강화시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강화되고 양육되고 떠받쳐지고 격려됩니다. 13절에서 요한은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쓰며 14절에 또다시 그는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씁니다. 14절에서 아이들에게 쓴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18절에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아이들은 세 번째 범주의 수신인들인 13절의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기름바름에 관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생명 성장의 정도. 2장 12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요한은 믿는 이들의 생명 성장에 따른 신성한 삼일성에 관해 말합니다. 먼저 그는 모든 믿는 이들을 그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계속하여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믿는 이들인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신성한 기름바름을 통하여 이 믿는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 즉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영원하고 미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란 믿는 이들입니다. 신성한 기름바름을 통하여 그들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합니다. 청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성한 생명을 이제 막 영접한 믿는 이들입니다. 신성한 기름바름을 통하여 그들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바름을 받고 모든 것을 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은 생명 성장의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요한의 분류는 다른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나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청년들이거나 아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구절들을 기록할 때 특별히 생명의 성장을 근거로 했음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하늘에 속한 음악을 누림. 요한의 책이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에 기초를 두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만일 우리가 삼일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특히 이 부분에 다뤄진 신성한 삼일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 성장의 과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노선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노선 안에서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계시된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믿는 이들 안에 분배될 때 그들은 그들이 들은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감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성장하고 있는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분이 분배될 때 그들은 분배받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에 의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삼일 하나님에 관해 연주된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 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노선 안에 있지 않고 생명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주는 과정을 거치신 등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생명주는 영이시며 우리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삼일 하나님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음악을 들을 때 기쁘고 주 안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